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끝은 이 땅이 아니다. 우리의 끝은 이 땅이 아니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신약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이 행적을 살펴오고 있는데, 사복음서의 기록은 이 예수님의 그 어떤 행적에 따른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가능하면 시간적 행적을 잘 살펴서 맞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이제 기록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그네 번째 유월절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되시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총네 번의 유월절이 지나가게 되죠. 기간으로는 한 3년 반 정도인데, 이제 그런 네 번의 유월절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통 사역 장소는 자라난 그 갈릴리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유월절이 되면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그 유대 지역으로 오셨다가 또 다시 이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 어느 지역에서나 어디를 가시든 간에 어쨌든 유대 바리새인들과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핵심적인 지역이 어쨌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유대 지역이었으니까 그 지역의 주도자들인 그 대제사장이나 율법사, 뭐 서기관,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과 특별히 이제 더 많은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유월절 때 처음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 정결 사건을 벌이셨고 두 번째 유월절 때는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으나 안식일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그런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월절 네 번째 유월절에는 이제 결국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이제 예루살렘 지역은 성전이 있는 곳이었지만 사실 이게 그냥 보이지 않는 암투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너무 심하게 충돌되는 그런 공간이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랬는지 갈릴리 지역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두 번째 유월절 후부터 거의 한 1년 6개월 가까이 그러니까 세 번째 유월절까지 포함되겠죠. 거의 백성들이나 제자들을 향해서 집중적인 사역을 하시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유월절에는 이 예루살렘 지역으로 가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사역에 이제 보통 이제 중심적인 도시, 갈릴리 지역의 사역의 중심적인 도시가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백성들을 향해 계속 사역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피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마다 너무도 그 놀라운 표적과 기적들이 이제 나타나는 하나님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전능한 능력들을 보이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전능한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다 혼자 다 행하시는 게 아니라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를 따르던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이제 준비시켜서 곳곳으로 보내시고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공생애 세 번째 유월절의 시간이 다가왔거든요. 그때쯤에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었잖아요.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죽습니다. 근데 죽음의 그 순간이 너무 허무해요. 그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그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 그러니까 제수씨죠. 그 헤로디아를 그 아내로 맞아들이는 불륜을 저질렀잖아요. 근데 그걸 비판하다가 지금 세례 요한이 그이 감옥에 갇혔었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 생일 때그 헤로디아의 딸이 그 잔치에 나와서 이제 춤을 멋지게 췄나 보죠. 뭐 요즘 걸그룹처럼 췄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그래서 자기가 즐거웠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그이 헤로디아의 딸, 춤을 춘 딸에게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딸 아이가 엄마 그 헤로디아의 사주를 받아서 이 딸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바람에 그 세례 요한이 그 죽게 됐어요. 그래서 참 허무한 거죠. 남의 잔치에서 흥에 겨워서 뭐 소원을 말해봐 이랬다가 그냥 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신약의 문을 열었던 너무 중요한 인물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길을 여는 큰 사명을 감당했던 이 중요한 사람 세례 요한도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너무도 허무하게 죽을 수 있더라는 거죠. 그 헤롯 안티파스는 뭐 아버지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갈릴리 지역하고 베레아 지역을 통치했던 분봉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도 했었지만 예수님에게 여우라는 책망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잡혀 있었을 때 이 헤롯 안티파스가 마침 예루살렘에 오게 됐고 그래서 이 본디오가 아주 골치 아프니까 어쨌든 나사렛 출신이다 보니까 갈릴리 지역 통치자였던 그 이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좀 처리해봐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하기도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렇게 세례 요한을 죽여놓고 이제 예수님께서 더욱 놀라운 활동을 하시니까 뭐 세례 요한보다 사실 뭐 예수님의 그 능력과 이런 것들은 정말 뭐 살아있는 신과 같은 정도였으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또 착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이나 또 예수님이나 또 성경에 나오는 다른 많은 선지자들도 보면 어때요? 사명 따라 하나님 주신 그 부르심 따라 목숨 걸고 순종의 길을 걸었는데 그 복음과 사명의 길, 그 순종의 길을 마무리하는 이 땅에서의 저들의 마지막 순간은 어땠습니까? 온 세상에 나와서 화려하게 환송식, 천국으로 가는 환송식을 벌여주는 게 아니라 남들은 잘 기억도 못하는 정말 그 이 그냥 흐지부지한 같은 퇴장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성경은 분명히 이런 길이 믿음의 길이다. 이렇게 좁은 길, 세상이 별로 관심 두지 않는 이 길이 이 믿음의 길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어떤 과연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을 기억하고 꿈꾸고 그러고 있는지 좀 잘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이런 이 믿음의 길의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고 그래서 이 땅이 아닌 천국에서의 그 거대한 환영식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왕따 같은 죽음 뭐 세상 말로 개죽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던 길의 끝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봤을 땐 이건 정말 엄청난 환영식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삶 속에서 누군가의 주목을 받고 주인공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부르심을 따라 꾸준히 걷는 그래서 우리 정말 마지막에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의 이런 처형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옮겨가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알아보고 찾아 모이게 되는데 아주 큰 무리였어요. 근데 벳세다 지역으로 가신 것 같은데 이 벳세다 지역은 갈릴리 바다 서북쪽 편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어쨌든 이 따라오는 백성들을 보면서 참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을 보니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방황하는 인생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 소망 없는 이 세상 속에 떨어져서 결국 사라지고 없어질 허망한 것을 쫓아 그냥 그저 그거 떡 한번 먹겠다. 좀 잘 살아보겠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영적인 그 바른 길을 모른 채 영원한 죽음의 길을 향해 그렇게 달려가는 이런 것이 너무 불쌍했고 안타까우셨던 거죠. 아마 이런 마음이 계속 이 땅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선지자와 그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알리는 그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가 어떤지를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지금 그들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 뭐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쳐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백성들을 통해 이 세상의 인간 권력자들에 의해 벌어진 너무도 처참한 이 현실, 욕심 속에 살아가는 사탄을 따르는 이 현실을 보면서 당장 그런 왕들을 쫓아내버리고 당신이 이제 그 이 백성들의 왕이 돼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암담한 현실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처음에 그 얘기를 했었는데 수도꼭지에 이가 터진 수도꼭지를 막을 거냐 아니면 흘러넘치는 물을 지금 닦을 거냐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런 암담한 현실, 이 정말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죄악의 물고가 터져서 더러워진 것을 전능한 능력으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닦아내고 치우는 그런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이런 죄악 왜곡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근본적인 터진 이 수도를 막는 그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길로 가시게 되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근본적으로 그걸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래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너무도 많은 그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 사역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진 이 세상의 현실을 보면 좀 안타깝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으시면서도 그렇게 떡을 먹이고 고기를 배불리 먹이는 그런 일을 집중한 게 아니라 그런 모든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그 죄의 근원을 막는 그런 그 길로 걸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되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이 본질적인 사명에 의해서 벗어나지 않는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교회 왔을 때 우리가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섬기고 세워야 되는 것, 채워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만 위해서 우리가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흐르는 바람에 많은 군중들이 쫓아왔었을 때 예수님 말씀 듣고 어쨌든 그 시간이 흐르는 바람에 저녁이 됐어요. 근데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데도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 말씀드려서 이 군중을 좀 보내서 각자 이제 집에 가서 밥 먹게 하자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빌립에게 음식을 좀 구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자기들 앞에 벌어진 이 현실만을 보고 뭐 수천 명이 앉아있는데 예수님 뭐로 이 수천 명의 음식을 어떻게 우리 보러 먹이라는 거냐?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현실로 눈으로 보는 그 현장은 해결할 수 없는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 그런 현실을 몰라서 여기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 먹이라고 그걸 밥을 준비해오라고 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생명을 섬기는 이 사명에 있어서 현실에 보이는 것만 갖고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사명을 일부러 주신 그 하나님의 책임지심, 그러니까 나에게 이렇게 명하시는 것은 네가 해내가 아니라 너를 통해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하나님 스스로가 책임지실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라는 걸 우리가 믿고 그래서 그 뜻을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 이걸 이제 알리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신 거죠. 근데 그렇다고 분명히 말하지만 사역자들이 어쨌든 뭐 이런 그 이 순종하는 존재니까 네가 네 능력을 가지고 네 스스로 기적을 베풀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먹여라.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그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 충분히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이 양식과 자원을 주신 분이에요. 온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만 배불리 먹으려 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없을 수 있다고요. 근데 지금 전부 욕심으로 그냥 내 창고에서 썩어져 가도 나만 위해 사는 이런 욕심스러운 세상이 됐으니 이 꼬라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은요. 이런 원리를 잘 알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가 가진 것을 축적하는 삶, 창고를 자꾸 늘려가는 삶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는 삶,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의 필요한 그릇, 그러니까 나도 이 정도는 살 수 있어라는 그게 너무도 허황된 게 아니라 정말 타당한 그릇 어떤 경제 규모를 세워놓고 겸손하게 정하고 하나님이 어쨌든 더 나를 통해 넘치게 주시는 것들은 어떡하는 거예요? 자꾸 뒷주머니 챙기는 게 아니라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높은 곳은 그래서 낮아지고 낮은 곳은 채워지는 바로 그런 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의도로 지금 하실 때 빌립은 이게 뭐 어떻게 불가능하다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어떤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보리떡 다섯 개 그리고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와서 이게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죠. 물론 안드레도 이걸 가져오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지는 몰랐을 거예요. 상상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 한 아이가 가지고 왔던 이 오병이어죠. 이걸 앞에 두고 5,000명이나 되는 군중들을 다 앉히신 다음에 축복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이걸 다 나눠주십니다. 떡을 떼주시는데 이 오병이어를 나눠주시는데 결과는 그 5,000명의 군중이 이걸 다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도 남은 게 12바구니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할 것은 뭐예요? 이 떡과 고기가 남아 돌아서 누군가가 뭐 이렇게 뭐 이 지불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한 어린아이가 먹어도 모자랄 만큼 너무도 작았지만 그 작은 거라도 낮은 곳으로 흘리고자 할 때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바가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차고 눌러 넘치도록 주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로서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죠. 너무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늘 배가 고픈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것들 우리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하려는 이 마음을 갖고 순종의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이런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자신이 광야에서 그 40일 금식하셨을 때 그 급박한 굶주림 속에서도 뭐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랬을 때 그 사탄의 거짓에 속지를 않으셨잖아요. 사실 육체적으로 너무 힘드셨을 건데 그러나 지금 이 당신이 굶을 때는 그거를 뭐 말씀으로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으셨지만 지금 자기가 아닌 백성들의 이 굶주린 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신 거죠? 무한한 사랑을 전능한 능력으로 베푸신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이런 걸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뭐 자신이 뭐 신이다 이걸 뭐 자랑하기 위한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고요.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눈으로 보는 그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섬기는 사명의 현장에 있는 이 맡겨진 자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부름받은 자니 우리가 이런 사명의 현장을 만날 때, 그 불가능의 현장을 볼 때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그 사랑의 그 힘으로 이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그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게 딱 꽂혀버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류 역사상 왕이 된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실력 인증은 딴 게 없어요. 배불리 먹이는 거예요. 빵,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죠. 이 역사 속에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 일들도 결국은 뭐예요? 그 조금 더 먹겠다. 먹을 거 해결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그래요. 결국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대통령은 금세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권세와 자리를 잃고 마는 걸 보죠. 근데 여기 예수님이 그것도 아무런 노동도 없고 그저 떡 몇 덩어리, 고기 한두 마리 이걸 가지고 뭐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다면 오늘 이 시대 분위기로도 이런 분은 왕이 되고 대통령이 돼야 된다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거기다 죽은 자를 살리죠.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과 말씀에 또 그 높은 권위가 있고 이제 먹는 문제, 이 경제 문제까지 해결을 해내니까 딱 본 거예요. 아, 이분이다. 이분이 로마와 이 헤롯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할 수 있고 더불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그분이다. 적합한 존재. 정말 자기들이 우리가 그동안 기대하고 고대했던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분이다. 그 메시아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왕의 자리로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아시고 홀로 높은 산으로 올라 피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절대적으로 추앙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발판, 이런 민심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성취해 가려고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인간들의 기대, 그들의 어떤 이 바람, 그들의 원하는 것을 피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저들 위에 어떤 세상의 그 황제들처럼 군림하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삶이 이 떡이 아니라 너희가 보는 이 세상에 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가치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다. 이걸 알리시기에 오신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을 바르게 보는 온전한 그 이 존재가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윤례를 당연히 삶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가치로 삼아 살아가게 될 것도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대로 순종함으로 그럼 이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겠어요? 인권이 존중받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과 함께 서로를 책임져주고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근본적인 치유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뭐 마술사가 되어 뭐 살아가는 그런 걸 기대하지 않아요. 예?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을 잘 알아가지고 기도만 하면 뭐가 없던 것도 생기고 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막 이 세상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이런 거 원하는 그런 마술사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오병이의 사건이 거의 1년 뒤에 이제 우리가 살피지만 고난 주간에 그래서 제자들과 성찬의 자리를 베푸시는 자리에서 떡을 떼주시고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인간들을 위한 희생의 제물을 근본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이 대속의 제물이 되는 이거를 분명하게 알려주신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거를 기념하라 하신 거고,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기념할 때 뭘 기념하냐면 바로 이렇게 이 죄의 문제로 말미암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거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 그게 이제 성찬식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통한 이런 역사들을 이루게 되십니다. 자, 오늘 하루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이 사역의 길에서 최선을 다하고 힘쓰고 애쓰다가 지금 한 아이가 춤을 추고 뭐 기뻐가지고 소원을 말해봐 그럴 때 목을 달라, 머리를 달라 했다고 해서 정말 허무해 보일 정도로 죽은 이 세례 요한의 이 삶, 이 일생을 좀 깊이 되돌아보면서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온 열방의 주목을 받으며 세계적인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한적한 것으로 피하셨던 예수님의 이런 행적을 보면서 과연 믿는 우리들이 이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성도로서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될 것이냐 참 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가 되면서 항상 뭐 화연, 접대나 환대, 환송을 원하지만 성경을 보면 정작 복음의 길을 걷던 자들에게 보여주는 이 세상의 마지막 모습은 참 초라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예언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이사야 53장 1절,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안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곰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이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부름받은 자들의 길이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걸어갈 길은 화려한 이 조명과 수많은 군중의 관심과 환호를 받는 길이 아니고요. 묵묵히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오병이의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때는 흥분하고 그렇게도 열광하다가 정말 이제 걸어야 되는 믿음의 길에 대해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삶, 그 길을 이 정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라라고 할 때 모두가 쉽게 떠나버리고 말았었죠. 그러나 이런 길 사람이 모이지 않고 다 떠난다고 해서 이게 잘못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헨리 모리슨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거의 40년간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했었나 봐요. 그동안 가족도 건강도 잃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고향인 그 미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가 탄 배에 아프리카에서 코끼리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그때 이제 그 당시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타고 있었대요. 근데 배가 뉴욕 항구로 들어서고 대통령이 내리니까 뭐 레드 카펫이 깔리고 뭐 군악대 빵가 빵빠르를 울리고 막 이랬던 거죠. 막 엄청난 환호를 받으며. 근데 대통령 일행이 그렇게 나간 후에 이 모리슨 선교사가 이제 그렇게 이 사명의 길을 걷다가 이제 몸이 다 망가져서 이제 조국 땅에 돌아왔는데 그를 마중온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는 저녁 노을 진 하늘을 향해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해요. 주님, 이게 40년간 아프리카에서 저의 청춘 바치고 건강 바치고 저의 일생을 바친 결과입니까? 근데 그때 이제 저녁 노을 사이에 조용한 음성이 들렸다고 하죠. 헨리야,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은 거야. 네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레드카펫이 아닌 황금길을 깔아놓고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내가 마중 나갈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참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길들을 통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향을 기억하면서 그 본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 잊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의 길을 바르게 끝까지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늘 최고의 것으로 대접받고 누릴 생각만을 꿈꾸며 섬기는 자리에 서지 않고 대접받는 자리에만 앉아 있으려고 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이들의 삶의 주인이 되고 주인공이 되게 하고자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라는 거 잊지 않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의 길 걷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박수와 관심과 대접과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하는 환송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나를 위해 박수치며 환영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 주님을 만날 그 믿음의 길, 성도의 길을 끝까지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마지막이 아니라 이 세상은 시작 뿐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의 길, 그런 길을 담대히 걷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걷기를 또 결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